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지마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깨달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9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7절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7째 해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의 제19대 왕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27년이 되는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해는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지 17년이 지난 BC 570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볼 때 에스겔서에 기록된 다른 예언들, 다른 말씀들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예언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그 최후의 예언으로서 에스겔서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되어야 된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놓여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에스겔서 맨 마지막 부분이 아닌 29장, 에스겔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 29장 1절로 16절, 그 앞에 나온 1절로 16절에 나온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선포에 이어서 연결을 해서 오늘 본문의 예언을 함께 선포하고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다가 다음과 같은 별칭을 달아놨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와 심판의 선포, 이런 별칭들이 달려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본문에 나온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와 심판의 선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더불어서 에스겔 29장의 에필로그인 21장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와 심판의 선포는 정확히 말할 때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고 21절은 29장, 에스겔 29장에 대한 에필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그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합군의 엄청난 규모에 놀라서 또 그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레위 사람 야시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분쟁이나 혹은 뭐 한쪽 국가의 일방적인 영토 확장 시도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과 두로의 전쟁,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9절, 본문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 보상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러니까 전쟁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전쟁 일으키신 것은 범죄한 애굽을 징계하시려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굽의 물건을 노략하여 바벨론 군대의 보상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안의 구절인데요. 애굽의 물건을 노략하여 바벨론 군대의 보상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 두로와 전쟁할 때는 승리는 했지만 어떤 특별한 전리품은 얻지 못했고 반면에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할 때는 승리와 더불어서 막대한 전리품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바벨론이 두로와 전쟁할 때는 전리품을 얻지 못했을까요? 본문 18절을 보면요. 바벨론 군대가 두로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두로와 그 대륙 사이에 흐르던 바다를 흙으로 채워야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는 일은 차라리 쉬운 일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 두로와 전쟁하며 승리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18절에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털이 벗겨지고 어깨가 상할 만큼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크나큰 수고,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로와의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일단 바벨론과 두로의 전쟁은 일단 기간부터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서 이제 두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근데 18절 마지막에 보면 막상 두로를 점령하고 보니 두로에는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지금 18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예전에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두로에는 거상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로 나라의 약삭빠른 거상들이 그 13년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미 예측을 다 하고 야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해서 전쟁에 져서 바벨론에 다 빼앗기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나라의 모든 재산을 두로 나라 밖으로 다 옮겨놨기 때문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두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전리품은 뭐 영토도 될 수 있겠고 사람도 될 수 있겠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재화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와 심판의 선포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애굽이 크게 패해서 두로와 달리 두로는 전쟁에서 졌지만 전리품을 하나도 뺏기지 않았는데 그러나 애굽은 영토를 비롯해서 막대한 전리품을 바벨론 나라에 빼앗기게 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에스겔 29장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했을 때 그의 영광은 정점에 달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여겨졌던 애굽 강대국이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으니 어느 누가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제 바벨론 나라가 정말 극강의 강대국이 되어가면서 최고의 영광을 얻는 것이 분명히 답답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최고의 영광을 얻고 최강의 강대국이 돼가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도단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일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포로가 그 나라에 끌려간 그 나라에서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얼마 후에 이제 여호야긴 왕,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서 풀려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알게 하는 아주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은 어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어둠의 상황을 빛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첫 시간 주님 조회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애굽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 살펴보았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29장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살아감이 있어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둠의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고 참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어둠의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둠의 상황을 빛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